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의 특별한 결단과 합의를 통해 한반도 프로세스가 시작됐으며 정상들 간의 신뢰와 의지가 이 여정을 지속시켜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한 지난 1년이 만든 놀라운 성과야말로 대화를 계속해야 할 분명한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미북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며 미한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선순환 등 미한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가 타이완 상공을 침범해 타이완군이 전투기를 출격해 대응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께 중국 전투기 젠-11 두 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공군 초계 비행 중이던 전투기 두 대를 긴급 파견해 대응했고 이후 중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으로 돌아갔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이날 양측의 전투기가 상공에서 10분간 대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상공을 침범한 것은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달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1일 김정남 살해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흐엉 씨에 대해 그동안 적용된 살인 혐의를 취소하고 위험한 무기나 수단을 통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습니다. 흐엉 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행복하다며 말레이시아 정부와 베트남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2월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1일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군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발리카탄 2019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군 3,500명을 포함해 7,500명의 병력이 참여하며 앞으로 12일간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미군의 F-35 전투기가 참여합니다. F-35는 적의 레이더에 지속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그 밖에도 상륙훈련과 화력훈련 그리고 대테러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해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7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연호로 레이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호란 군주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가 즉위하는 해 붙이는 이름을 말합니다. 레이와는 질서와 평화 그리고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나루히토 새 천황 즉위를 한 달 앞두고 열린 강요회에서 새 연호로 레이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유럽의 작은 나라인 슬로바키아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주사나 카프토바 후보가 고위 외교관 출신인 마로스 세프쇼비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겁니다. 이 카프토바 후보는 이번 선거를 선과 악의 대결로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준 일이 바로 지난해 초에 있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의 정치인과 조직범죄 집단의 결탁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카프토바 후보가 바로 이 사건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겁니다. 올해 45살의 카프토바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요. 고향 마을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소송을 주도하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카프토바 후보의 소속 정당인 진보적 슬로바키아는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당인데요. 이 동성결혼 등이 아주 불법인 슬로바키아에서 이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 취임하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카프토바 당선인은 오는 6월 15일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앞바다에선 0.5에서 2m로 이겠고 서해 북부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11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12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1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슬로바키아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성들을 향해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세상을 향해 용감해져라고 노래하는 Brav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세라 베럴리스가 부릅니다. You can be amazing, you can turn a phrase into a weapon or a drug. You can be the outcast, be the backlash of somebody's lack of love. Or you can start speaking up. Nothing's gonna hurt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주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국경 폐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중미 국가들에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본에서 31년 만에 새 연호를 공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미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불법 이주자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1일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드라스, 엘살바도르 정부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주자들을 제대로 단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닉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이 이날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국경 폐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aced with those limitations, the president will do everything he can. If closing the ports of entry mean that, that's exactly what he intends to do.
이 제한적인 상황을 맞아서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할 수 있는 조치가 만일 멕시코와의 입출항 폐쇄를 의미한다면 대통령이 하려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당장 막지 않으면 이번 주에 이 남부 국경을 전면 차단하거나 이 대부분의 통행을 막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멀베이니 대행이 말하는 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불법 이주자 단속을 위해서 남부 지역, 그러니까 멕시코 접경에 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 이 민주당, 야당과 줄곧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이 멀베니 직무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Democrats will not give us any additional money to do this. They won't give us any additional people. And importantly, they will not change the law.
민주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주지 않고 또 인력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 건데요. 이 멀베니 직무대행은 또 중요한 것은 이 중남미 불법 이주민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대한 자석 같은 이민법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주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와의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멀베니 직무대행은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힘줘서 말했는데요. 이 불법 이주자 행렬, 그러니까 캐러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멕시코 남쪽의 낙후된 지역이고요. 또 여기에 접해 있는 중미 북쪽 나라들, 앞서 말씀드린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중미 북부 삼각지대라고 부르는 나라들인데요. 이 멀베니 직무대행은 이들 국가들의 국경을 더욱 강화해야 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주자들을 이를 통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임 오바마 행정부도 현 사태 심각성을 지적했다고요?
네, 전날인 30일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했던 제이 존슨 전 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존슨 전 장관은 누가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지금 미국 남부 국경에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도 우리가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게 우리가 뭘 했냐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을 싫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경 폐쇄가 며칠 안에 단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3개국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앞서 국무부가 30일 성명을 냈는데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 세 개 나라에 대한 원조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서 이들 세 개 나라에 대해서 2017 회계연도와 2018 회계연도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왜 이들 나라에 원조금을 제공해 왔던 겁니까?
예, 말씀드린 세 나라는 지금 심각한 가난과 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 불법으로 이 가까운 미국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미국 정부 판단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들 나라의 빈곤을 해소하고 이 안정시키는 한편 이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원조를 제공해왔던 건데요. 하지만 멀베이니 직무대행은 이들 국가가 미국 유입 불법 이주자 단속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원조금을 더 이상 보낼 이유가 없다면서 31일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들 국가들과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인 지난 28일이었는데요.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들 세 나라와 인신매매, 밀수단속, 또 범죄 조직 퇴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에 협력하기로 한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멀베이니 직무대행은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해 말보다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지난주에 미국 남부 국경에서는 하루에 4천 명꼴로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선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31일 5년 임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후보 얼마나 앞서고 있습니까?
네, 개표율 약 60% 현재 젤렌스키 후보는 약 30%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 희극 배우 출신인데요. 이 정치적으로는 신인입니다. 이 젤렌스키 후보는 주로 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이번 대선에 역대 최다 후보들이 출마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총 39명이나 나서서 이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젤렌스키 후보, 또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 또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이 3명이 각축종으로 정리됐습니다.
네, 자, 포로셴코 대통령은 표를 얼마나 얻었습니까?
예,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약 16%를 얻어서 2위에 그치고 있고요.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는 13%로 잠정 집계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젤렌스키 후보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50%가 넘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위와 2위가 2차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젤렌스키 후보와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젤렌스키 후보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극 배우 출신인데요. 정치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종이라는 이 희극 드라마 시리즈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출마해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네. 이 연속극에서 맡은 대통령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 연속극 내용 역시 이 부패 정권을 비판하던 고등학교 역사 선생이 이 제자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된다는 줄거리인데요. 실제로 젤렌스키 후보의 이야기가 이 연속극 내용과 겹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정치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복잡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포로셴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별로 누리지 못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젤렌스키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포로셴코 현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도 이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이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유명 제과 회사인 로센의 성공으로 이 초콜릿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직후에 티모셴코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하지만 5년 재임하는 동안 이 사회 전반적인 부패는 여전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를 다시 회수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최대 현안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 아닙니까?
네.
이 포로셴코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며 친서방 노선을 걸었는데 젤렌스키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젤렌스키 후보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또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 친서방주의자인데요. 그래서 주요 매체들은 유력 후보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러시아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젤렌스키 후보는 러시아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젤렌스키 후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 우크라이나 거대 재벌로 이 포로셴코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씨의 대리인이다라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새 연호를 공포했다고요?
네, 일본의 새 연호로 레이와를 결정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厳しい 寒さの 後に 春の 訪れを 告げ 見事に 咲き誇る
아름답게 마음을 맞대면 문화가 태어나고 자란다라는 뜻이 레이와에 담겨 있다고 아베 총리가 설명했는데요. 이 봄을 알리기 위해 태어나는 매화꽃처럼 일본인들이 내일의 희망을 크게 피우게 될 것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 레이와는 한자로 령화인데요. 여기서 레이는 질서라는 뜻이고요. 와는 조화, 평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연호가 뭔가요?
연호는 황제의 치세를 따지는 연도 표시법입니다. 군주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시간까지 지배한다는 개념인데요. 일본에서 올해는 1989년 아키히토 천황 즉위부터 매긴 헤이세히 31년이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이 새로운 연호 레이와 1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기 2019년이라고 쓰지 않고 군주의 재위 기간을 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같은 관습은 고대 중국 황실에서 비롯됐는데요. 아시아 각국에서는 군주 통치가 사라지면서 연호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이 국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들도 입헌 군주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서력기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왕정 국가 중에서 일본만 이 연호를 쓰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독특하게 이 왕정이 아니면서도 연호가 있는데요. 김일성 전 주석이 태어난 1912년부터 따져서 올해를 주체 107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새 연호를 공표한 이유가 뭡니까?
다음 달에 일본에서 새 천황이 즉위하기 때문입니다. 아키히토 현재 천황이 고령을 이유로 생전에 물러나겠다고 지난 2016년 밝힌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달 30일 아키히토 천황이 공식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 황태자가 5월 1일부로 새로운 천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와 연호 공표와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일본 전역에서 새 천황 맞이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이 천황이 생전 퇴위하는 게 일본에서 근 200년 만이라서 연호를 미리 정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연호 제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일본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새 연호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을까요?
예, 새로 정한 레이와는 일본 고전에서 나온 첫 연호입니다.
예.
이전까지는 연호를 만들 때 중국 고전에서 찾아왔는데요. 이 현행 헤이세이 연호의 경우 사기, 서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레이와는 이런 전통을 물리치고 일본 고전인 마뇨슈에서 따왔는데요. 이 마뇨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입니다. 이 마뇨슈에는 7, 8세기 가요 4,500여 수가 들어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연호가 바뀌는 게 일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본의 역사의 한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자 호에에 적었습니다. 이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인데요. 이 공문서와 민간문서의 연도 표시 기준이 일제히 바뀌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과 정부 전산망도 고치게 됩니다. 이 동전에 찍히는 발행 연도도 새로운 연호를 따르게 되는데요. 또 시민들의 생활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시민들의 생활 청원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일본 국민들은 천황과 황실에 대한 존경심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연호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대개 아이가 몇 년생인가요? 이렇게 묻게 되면 헤이세이 25년생이에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또 대학에서 학번을 따질 때도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달에 새 천황이 될 나루히토 황태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나루히토 황태자는 아키히토 현 천황의 장남입니다. 1960년 2월생, 그러니까 만 59살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년 동안 유학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황실에서 처음으로 이 왕족이 아닌 평민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인은 외교관 출신인데요. 오사다 마사코 황태자비입니다. 역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서 어릴 적 상당 기간 살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신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연안에서 시추 작업을 허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 미국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성추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는데 관련 의혹을 부인했군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3월 31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단 한 번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된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 2014년 네바다주 민주당 부지사 후보로 나왔던 루시 플로레스 씨가 제기한 의혹입니다. 플로레스 씨가 최근 한 잡지에 글을 실었는데요. 2014년에 유세 헌장을 찾은 바이든 방시 부통령이 자신이 연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깨에 두 손을 얹었고 머리에 코를 갖다 대서 냄새를 맡고는 곧이어 자기 뒷머리에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시에 이 플로레스 씨를 지원하려고 유세에 참석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로레스 씨는 기고문에서 이전에 그렇게 부적절한 경험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 CNN 방송 회견에서는 그때 일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플로레스 씨가 말한 일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건가요?
확실히 부인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오랜 기간 선거 유세를 다니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이 악수하고 포옹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지지나 위로를 보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레스 씨의 말을 잘 듣겠다면서 이제 여성이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인데 이 성명에 플로레스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플로레스 씨는 CNN 방송 회견에서 처음 나온 바이든 전 부통령 대변인의 성명보다는 분명히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지금 대선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이 플로레스 씨가 문제 삼은 대변인 성명은요.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플로레스 씨가 당시 불편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몇몇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CBS 방송과 회견에서 플로레스 씨의 주장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에이미 클로버처 상원의원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또 제기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또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옹호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모를 지낸 신시아 호건 씨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참모들을 존중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쉬턴 카터 전 국방부 장관의 아내인 스테파니 카터 씨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옹호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15년 당시 이 카터 장관 취임식에서 카터 씨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마를 해서 또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네. 자, 성추행 의혹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지만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뭐 여전히 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주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론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주자들 가운데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합동으로 진행해서 30일에 공개한 게 있는데요. 민주당원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좋게 보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1등이었는데요. 그 뒤를 샌더스 상원의원, 워런 상원의원이 이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76살이죠. 네.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 이미 대선에 도전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민주당 경선에 두 번 나왔는데요. 모두 후보 지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을 오래 지냈고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일했습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정치인들과도 두루 허물없이 지내는 마당발로 통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나선다면 민주당 경선 후보는 모두 17명이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안 시추를 확대하려는 조처를 속속 선보였는데 연방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군요.
네. 알래스카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는 알래스카 인근 북극해와 북대서양 연안 시추 금지 조처를 해제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판결 대상이 된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2017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인데요.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극해 영해와 대서양 영해 일부를 자원개발 임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었는데요. 이 해당 지역에서 무기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건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 금지 조처를 해제한 겁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푼 셈인데 알래스카 연방법원이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글리슨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법에 근거해 시추를 금지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금지 조처를 풀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어디에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네. 글리슨 판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그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조처가 연방의회에서 어떤 조처가 나올 때까지는 완전하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소송을 낸 환경단체 쪽에서는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정유기구 측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당 부서인 연방 내무부는 논평을 거절했는데요. 내무부가 2심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2심에 올라가면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구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맡게 됩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가 연안 시추를 금지한 이유가 뭔가요? 역시나 환경 문제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극해와 대서양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이 추크치 해역과 보포트 해역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시추 작업 중에 이 석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또 이 북극해 석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도 지적한 바 있죠.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연안에서 생산된 원유 가운데 북극해 생산량은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안 시추를 대폭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북극해와 서부 태평양, 동부 대서양, 그리고 남부 걸프만 연안에 모두 26개 구역 가운데서 2019년과 2024년 사이에 한 군데만 제외하고 가스와 석유 시출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건 연안 시출을 대폭 허용해서 미국산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조처였죠.
네. 자, 이 계획이 나오자 또 소송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환경단체와 몇몇 지역 정부가 이걸 막으려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렇게 반발이 거세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플로리다주를 시추 허용 지역에서 다시 빼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에 미국에서 인구조사 센서스가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구조사에 대해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급진적인 민주당 좌파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항목을 빼려 한다면서 이걸 묻지 않으면 인구조사가 돈만 낭비하고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에 응한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지 묻는 항목을 추가시킬 계획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권이 있는지 물으면 시민권이 없거나 불법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 문제를 두고 또 소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권 질문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왔는데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이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쯤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2020 인구조사에서 7개 언어가 추가된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지난달 31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구조사 설문에 아랍어와 불어, IT 크리오어, 일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타갈로그어가 또 추가됐습니다.
네. 인구조사국은 이미 외국어로 된 설문을 제공하고 있죠.
네, 영어와 스페인어 외에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베트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국이 이번에 7개를 추가해서 모두 13가지 언어로 설문을 제공하는 거죠.
네. 자, 인구조사 방식이 대면이나 전화 방식 등이 있는데 그럼 모든 방식이 13가지 언어 설문이 다 제공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종이로 된 설문은 영어와 스페인어에만 있고요. 나머지 11개 언어는 전화나 인터넷 설문에서만 제공됩니다. 한편 인구조사국은 영상이나 종이를 통한 인구조사 안내 같은 경우에는 모두 55개 이 비영어권의 언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인구조사국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설문을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인구조사에 참여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이 인구조사 설문이 영어나 스페인어로만 돼 있으면 이 두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를 꺼리거나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겁니다.
예. 자, 미국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이 의무화한 제도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죠.
네. 인구조사 대상에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연방 헌법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하지만 잠시 미국에 놀러 왔거나 출장 온 사람들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불법 체류자나 합법 이민자는 조사 대상에 모두 들어가는데요. 다양한 언어로 된 설문을 만드는 건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연방헌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요. 인구조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원래는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인구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발표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인데요. 이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의 이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게 되고요. 또 각 주에 대한 연방 지원금 할당액 역시 이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You Make My Dreams, 데로 홀과 존 오츠가 함께 부릅니다. We'll be right back.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선 동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어디를 가든 꼭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는데요. 강아지 더그와 함께 하는 요가, 일명 도가가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도가 강습소를 찾아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는 어떤 운동인지 확인해보죠.
첫 번째 이야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도가.
인도에서 시작된 수련 운동인 요가. 조용한 강습소 안에서 사람들이 체조와 비슷한 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 강습생들 사이로 강아지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요. 킁킁 냄새를 맡기도 하고 주인의 몸에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반려견과 주인이 서로 교감하며 운동을 하는 요가, 바로 도가 수업 현장입니다. 에마벳이라는 동물병원의 원장인 수의사 베로니아 자베니 씨는 몇 달 전부터 자신의 병원 시설에서 도가 강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도가가 진행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자기 주인이 아니더라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죠. 도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어요.
도가는 약 15년 전 미국의 한 운동 강사가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요가입니다. 요가의 일부 동작의 경우 개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 오랜 기간 수련을 해야 할 수 있는 동작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퍼피 포즈라고 하는 강아지 자세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엉덩이를 치켜든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따라하는 동작이죠.
자, 바닥에 엎드린 채 엉덩이만 위로 쭉 올리세요.
애슐리 스튜어트 씨는 원래 요가 강사로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도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So it's definitely less focused on the human.
도가는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과 함께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해요. 강아지들의 배설물을 수업 도중에 치워야 하기도 하고요. 수업 중에 마구 짖어대는 개도 있어요.
수의사인 웬디 코어 씨는 이날 처음으로 도가 수업에 참가했다고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강아지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는 게 좋았다며 강아지들은 호기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도가 수업을 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도가를 하면서 동물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개들은 사람의 애착과 관심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끼는 개와 함께 몸을 부대끼며 요가를 하니까 최고의 휴식이자 최고의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수업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도 강아지들도 마지막 동작인 휴식 자세를 취합니다. 미리카 존슨 씨도 자신의 반려견인 추이와 함께 편안하게 자리에 눕습니다.
Maybe it is a little crazy, but
강아지와 함께 요가를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도 보이겠지만 사실 요가가 추구하는 게 마음의 평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 자신도 또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함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운동의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셈이 돼요. 반려견과 더 애착이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Good job, dog. That's your favorite.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인 도가. 현재 한국에서도 이 도가 강습이 열리는 등 이제 세계적인 유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소득 임신부들을 위한 건강식 지원 사업, 푸드 앤 프렌즈.
임신한 여성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뱃속의 태아를 위해 가장 신선하고 좋은 걸 먹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임신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워싱턴 DC의 한 민간단체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임신부들을 위해 무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받으라는 푸드 앤 프렌즈를 만나보시죠. 너른 식당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용기에 담고 포장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푸드 앤 프렌즈가 음식을 분류해 포장하는 시설인데요. 식단과 배달 지역에 따라 음식을 각각 포장한 후 빨간색 보냉 가방에 넣어 배달에 나섭니다. 푸드 앤 프렌즈의 캐리 스톨츠퍼스 대표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And we're partnering with AmeriHealth Caritas DC, which is a Medicaid provider.
우리는 이곳 워싱턴 DC에서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임신부들을 찾아서 이들 여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요. 또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하고 있어요. 이들 임신부와 또 임산부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8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400명의 임산부를 도울 수 있었어요.
푸드 앤 프렌즈의 영양사인 애슐리 헤이즐리 씨는 임신부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신부들에게는 가격이 부담되는 식료품도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비싼 식자재를 꼽는다면 단백질류가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싱싱한 생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나가기도 하니까요. 또 아이가 많은 가정에서는 과일이나 채소도 일일 섭취 권장량을 다 구매하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부담되는 식재료도 문제지만 과연 어떤 영양소로 섭취해야 하는지, 임신했을 때 뭘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임신부들도 있는데요. 스톨츠퍼스 대표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했습니다.
임신하면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식자재를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신선한 식재료로 영양을 잘 갖춘 음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임신부들에게 배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또 집 앞까지 배달해주기 위해선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푸드 앤 프렌즈는 개인과 기업들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방학이라고 그냥 놀고 싶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편이라 봉사활동을 선택했죠. 지역사회를 돕는 것만큼 또 멋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에 담겨 임신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스톨츠퍼스 대표는 일을 하면서 보람이 됐던 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음식을 받는 한 임신부의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도 임신했을 당시에 무척 가난했는데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소원이 우리 단체를 통해 실현이 된 거죠.
We're getting down to the end. Yay!
하루 해가 다질 무렵에야 봉사가 끝나고 수많은 빨간색 보냉 가방들이 자동차에 실리는데요. 지역 임신부들을 돕는 Food and Friends. 단체의 이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배도 마음도 채워주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상대방 팀보다 우세해서 우승이 아주 쉽게 보일 때 여기서 쓰인 의심할 바 없이 아주 쉽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이 표현을 직역하면 손을 내리다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또는 아주 쉽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nds down, this is my favorite book. 이 책은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Hands down, she's the most loyal friend anyone can ask for. 그녀는 의심할 바 없이 제일 믿을 만한 친구야. This is hands down the best pizza I've ever had. 이 피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어. We won the game hands down. 우리 팀이 아주 수월하게 이겼어.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Hands down. 오늘은 hands dow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대니얼 파우처가 부릅니다. 나쁜 날이 있어도 당신은 강해질 수 있다고 노래하는 Bad Day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